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을 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을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기 앞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그리고 다 아시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철학자들도 행복은 매우 중요한 궁극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서 행복이 자리 잡고 있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은 통계 자료를 통해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회는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을 삶의 가치로 여기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행복보다도 더욱더 훨씬 높은 수준의 가치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가치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허락하신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며 또 그 은혜를 누리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이 세상의 수많은 기쁨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그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 서론에 해당하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는 복이 있도다라는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통의 행복과 기쁨을 훨씬 더 초월한 수준의 기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가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 변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 영혼의 참 자유를 주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성도가 받은 죄사함에 대하여 세 가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 상반절에 나오는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함 받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무거운 짐을 들어주다라는 뜻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죄를 회개할 때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가볍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의 두 번째 형태는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는 가려짐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덮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죄는 씻는다고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한다고 잊혀지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러워진 하얀 와이셔츠는 아무리 빨아도 그 흔적이 남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에 왔는데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왔다가 옷에 빨간 케찹이 묻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아무리 세제로 닦아도 이것이 지워지지 않아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제가 파스텔톤 니트가 있어서 그 위에 입었는데 덕분에 아찔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의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이 우리들에게 있음이 분명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덧입게 될 때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마지막 세 번째 형태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이 바뀌거나 없었던 사실처럼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이미 없었던 것처럼 회개한 죄를 다시 드러내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자는 세 가지 종류의 죄사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도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패배감과 허망함 그리고 상실감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죄로부터의 자유한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32편은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참회의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로부터 음란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적은 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셨던 일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심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지은 죄, 스스로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실 그 죄를 모른 척하며 스스로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묵은 고백의 반대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체면 때문에, 때로는 나의 처해진 상황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만큼은 비록 나의 체면을 지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처해진 상황 자체를 잘 넘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징계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대가로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였다고 3절 후반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은 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주의 손이 누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때론 여러 가지 이유로 나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마음에 품고 지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그 죄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망가뜨릴지도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더욱 괴롭게 만들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4절 후반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심령이 괴롭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약해지고 삶은 더욱 무기력해져 오히려 더욱 괴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삶의 기쁨을 잃은 채 점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어쩌면 다윗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해결받지 못한 죄가 생각나시거든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해결받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는 그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설프고 두리뭉실하게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죄를 자세하게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죄악을 사하셨다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죄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죄 고백은 마치 댐에서 수문을 여는 것 같다. 고백을 안 하면 댐에 물이 차오르며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 그러나 수문을 열자마자 물은 가라앉고 수압은 약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하시고 죄를 가리시고 덮으시며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과 7절은 죄사함을 경험한 다윗이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공동체를 향해 확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주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를 만나 기회를 얻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도록 하실 때를 놓치지 말고 주 앞에 겸손히 나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홍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과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과 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경건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으로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구절을 보면 무지한 말이나 노새를 비유로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절에서 무지한이라고 표현된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해력과 분별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르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노새는요, 고집이 센 동물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사함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말과 노새에게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삶과 영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끝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완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 징계와 환난을 당한 후에야 돌이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지한 고집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재갈과 굴레가 아니라 목자가 양을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은혜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을 정리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악인과 또 하나님께로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는 의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의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가리시고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큰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통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허락하신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